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20절과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왜 율법 외에 꼭 구태 거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립니까?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말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보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곧 모세 언약이 완전하였다면 둘째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을 요구할 것이 없었다. 그러면 첫째 것, 모세 언약,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방금 말씀드린 8장 7절에도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첫 언약은 무흠하지 않으니까 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첫 언약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율법 시대는 끝났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율법은 무흠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율법을 얘기하면 왜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놓여 있지 않는데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강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로마서 7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분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당신은 율법주의자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살자고 하면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물론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 그분들이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이 율법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율법을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대신하여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이루셔서 그 완전하게 이루신 율법을 우리들 것으로 주셨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들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우리 사람들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는 길,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 교회를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들을 다 우리의 행위로 가르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됨과 무능함 때문에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었지.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율법이 무흠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있고 율법이 모자란 것처럼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 율법 그 자체 그것보다는 그 율법을 받은 우리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죄 아래 놓여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키셔서 얻으신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가 어떤 의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셔서 얻으신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내어던져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온전하게 지키셔서 완전하게 만드신 그 율법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9장 10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런 말씀들이 그저 율법이 이제는 우리랑 아무런 관계없고 율법은 그저 쓰레기통에 던져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패하셨다는 말씀은 용기, 폐기가 됐으니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용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이 율법이 요구하던 그 의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것이 율법으로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33년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 여러분께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혁신학의 핵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사신 이 삶을 소위 개혁주의적 신학교, 교단들이 부정하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이 아실, 뭐 녹음이 되니까 제가 그 교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국총신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 완전한 순종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이단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캘빈은 이런 말 한 적 없어. 그러니 오늘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십자가에서의 완전한 순종으로만 강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완전한 그 순종의 삶,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개혁주의 신학교와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개혁주의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 위에서의 순종뿐이라고 강조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나를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 깨끗한 삶을 이어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죽으셔야죠. 계속 죽으셔야죠. 왜요? 우리 삶에 계속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이 죄들도 이미 다 사해 줬어요. 라고 얘기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 너무나 큰 모순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죄 짓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안 짓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을 바라며 그 죄책감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받으신 은혜, 올바로 살지 못하는 죄송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죄책감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기독교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만 가르쳐 끝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사신 완전한 삶,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의 삶으로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시고 끝내신 그 삶,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삶, 그 삶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너 이제 한번 잘 살아봐.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없앴으니 너 한번 이제 잘 살아봐. 한번 열심히 살아봐. 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에 내가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으로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나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되는 삶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사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삶에 참여하고 그 삶에 동참하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삶에 좀 더 참여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깨닫고, 그 가운데 믿음을 얻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삶을 내가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으신 그 완전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끝난 자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 아래 놓여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잘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증거하여서 이 죄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자유롭게 되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완전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말로 올바로 깨달아 알았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절부터 12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히 여기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정말로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바라보게 된다면 거기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악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고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만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태까지 드린 모든 말씀이 이 갈라디아 3장 말씀에 집약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읽어드렸던 로마서 7장 말씀에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 있는 것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몽학선생이 된다. 뭐 이 말씀을 계속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잡이, 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난 말씀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을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그 백성들이 율법 아래 매인바 되는데 언제까지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믿는 것 다음 주에도 다음번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하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3장 25절 말 갈라디아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왔다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믿는 것, 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참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참 것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계시인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 믿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참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계시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달은 그 사람들을 참 메시아이신 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예수, 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에 율법의 모든 기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아 이제 율법 시대가 아니야, 율법은 끝나서 더 이상 그런 거 얘기하면 율법자야, 주의자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거랑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아래 놓여 있고 무엇인가에 종노릇 하고 있는 것 같이 살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요? 아직도 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에서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보여주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받던 그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 예수님을 정말로 올바로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요, 구약보다는 분명히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도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천국의 것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흠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스겔 말씀 뭐랍니까?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어 저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는 날에 세운 그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면 그것이 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깨어졌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순간에 옛 언약이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밑에서 뭐 됐습니까? 금으로 어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것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신 이것들을 오늘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하던 이 율법마저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시고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더 완전한 천국의 완전함, 천국의 계명, 천국의 윤리, 천국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놓여서 그것의 종로로 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이루심을 소유한 자답게 정말 마음속에 모든 얽매여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말로 마음속에 하늘에서 내는 평강과 평화와 위로와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으로 힘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한숨 나는 삶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현실, 참된 천국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노력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만드시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소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것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찬을 베푸십니다. 예수의 몸을 피워하는 떡과 피를 피워하는 이 잔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깨달으셔야죠. 나에게 주어진 참된 현실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얽매여서 이 세상에 끌려나가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죽었고 천국에 대해 살아나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셔서 받아 먹고 마시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천국의 현실을 누리시며 증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